사무엘상 4장 22절에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랍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자라가는 귀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2절 말씀 오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즉 언약궤, The Ark of God. 이 언약궤를 자기들 수호신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자기들 임의대로 불러내어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그들의 거짓 예배의 삶이 어떠했는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웠듯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원래 성막 안 지성소에 있었고 아무나 들어가 이를 옮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도 보면 이 언약궤를 임의대로 만진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큰 화를 불러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악한 의도로 지성소까지 들어가 언약궤를 옮겨오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에는. 그래서 언약궤를 실로에서부터 무사히 옮겨와 이스라엘의 진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악한 의도로 언약궤를 데려가려는 그 더럽고 부정한 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더럽혀지고 부정하게 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함께 같이 오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승리로 이끌어주실 그들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들을 물리치실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무사히 들어오자 땅이 울리도록 환호하는데 곧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을 빌어 이스라엘을 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을 치르는데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군사 중에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엘리의 두 아들이요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이스라엘도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렇게 소망 없는 죄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함께 주십니다. 항상 구원 역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은 항상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야 하지만 구원의 약속, 회복의 약속을 은혜로 함께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이 두 가지를 함께 알려주세요.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보았듯이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실 때에 회복의 약속을 함께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에서 35절에 내 도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너에게 이스라엘의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꼭 심판하셔야 했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충실한 제사장을 세워 다시 이스라엘의 집을 견고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가깝게는 물론 이제 누구를 세워주세요?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을 대신해서 사무엘을 세워 이스라엘을 하나님 왕국으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약속하시는 말씀이었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인 천국으로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견고히 세우셨나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가져갔습니다. 더럽고 부정한 죄인들의 죄를 가져가셔서 예수님도 더럽고 부정해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집을 견고히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더럽고 부정한 죄악을 지시고 더러워지시고 부정해지시지 않으면, 그리고 그 죄싹을 치러주시지 않으면 우리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견고한 집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무너질 수 없고 다시는 망할 수 없으며 그리하여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바로 이 회복의 약속을 사무엘서에서 함께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 회복의 약속이 보여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집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두 번에 걸쳐 퍼부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회복의 현실이 함께 보여지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보여지는 곳이 있어요. 오늘 본문 어디에 그러한 회복이 보입니까? 어디에 십자가 복음이 나타나 있을까요? 사실 사무엘 사장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이스라엘의 죄악과 블레셋을 통한 심판의 현실만 보여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 구절인 22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과 같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결론이고 이것이 구약의 결론이고 이것이 지금 사사시대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비참하고 암울한 절망의 현실만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 복음이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함께 실로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진까지 오신 또 다른 이유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언약 저주의 심판을 내리기 위해 오셨는데 또 다른 현실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에 언약궤와 함께 오신 또 다른 목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의 빼앗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빼앗기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captured라는 뜻이에요. 즉, 블레셋 땅에 포로처럼 잡혀서 끌려가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함께 오신 또 하나의 목적이 이것이었다는 거죠. 죄인들의 손에 의해 언약궤가 더럽혀지고 부정해지는 것을 허락하시고 더럽혀지고 부정한 모습으로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김을 당하십니다. 대적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시기 위해 마치 패배한 이스라엘처럼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히 없으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를 가리키는 언약궤를 빼앗기게 그저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목적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사기에서도 살펴보았죠. 이스라엘의 전쟁의 패배는 그냥 전쟁의 패배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불순종으로서 찾아온 언약 저주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한 언약의 현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를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데 신명기 28장으로 가면 이스라엘의 순종에 따른 언약 축복의 현실 그리고 불순종에 따른 언약 저주의 현실을 알려주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언약을 잘 지키고 살면 그 땅에서 받을 축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면 찾아오게 될 언약 저주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자, 그 중에 언약 저주의 심판을 알려주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25절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경우에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갈 경우에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너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너가 또한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36절 37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깼을 때 찾아올 언약 저주의 심판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그들의 살던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의 포로처럼 끌려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의 끝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여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고요. 남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까지 끌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러한 현실이 미리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분명히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대적 블레셋에 패하고 흩어지고 도망치고 포로로까지 끌려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잘 보시면 누가 블레셋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있나요? 누가 captured, 잡히고 끌려가고 계십니까? 마치 누가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더럽혀지고 부정해져 전쟁에서 패한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가고 있나요? 누가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언약궤입니다. 즉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언약궤와 함께 죄인들의 손에 의해 더럽혀지고 부정해지는 모습으로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오셨는지 이렇게 드러납니다. 언약궤가 빼앗깁니다. 언약궤가 마치 이스라엘, 그 죄악된 이스라엘과 하나 된 것처럼 함께 전쟁에서 패하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블레셋의 포로로 잡히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언약궤와 함께 오셔서 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으면 다시 실로에 있는 성막 안 지성소의 영광의 보좌로 돌아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또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받는 심판에 참여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언약궤를 이방인의 손에 빼앗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5장부터 보면은요, 이어오는 말씀, 언약궤 곁에 있던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요. 블레셋에 큰 화를 입히고 재앙까지 가져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언약궤를 건들지도 못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건들게 하시냐고요? 이스라엘은 죄인 아닌가요? 우상 숭배하는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의 손은 언약궤를 건들게 하시고 그들의 마치 죄를 가져가시듯 더럽혀지고 부정해지시는 겁니까? 권능의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궤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궤가 빼앗기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권능을 행사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친히 자원하여 그의 백성들의 자리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처럼 부정해지고 더러워진 죄인처럼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 잡히시고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바로 여기에 십자가 복음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로 오신 하나님처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참 언약궤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참 하나님의 임재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참 언약궤로, 참 하나님의 임재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죄악 세상에 심판자로 오시어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하셔야 하는 하나님이 심판의 자리로 가십니다. 그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다 전가받으시고 가장 더럽고 부정해진 죄인처럼 십자가로 가십니다. 마치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 대표하여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으시고 전쟁에서 패한 것처럼 잡히시고 포로처럼 끌려가 죽임을 당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과 12절에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12절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예수님이 가롯 유다가 데려온 군대에 의해 잡히시고 포로처럼 끌려가십니다. 베드로가 검을 들고 싸우려고 하자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당하는 줄로 아느냐? 요한복음 18장 11절에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 하나님 되시는 권능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마치 힘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잡히시고 포로처럼 끌려가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오히려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걸 보여줘요. 오늘 본문에 이어오는 사무엘상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마치 포로처럼 끌려가신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을 에 들어가 재앙을 불러오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큰 승리와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마침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크게 패하여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돼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승리가 어떻게 찾아오느냐? 언약궤를 빼앗겨 언약궤가 포로처럼 블레셋에 끌려감으로 찾아옵니다. 언약궤를 가져와서 승리하자. 언약궤를 세상 승리를 가져올 세상 우상처럼 여길 때는 승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마치 온 이스라엘의 죄를 다 전가받고 블레셋 땅에 포로로 끌려간 후에야 승리가 찾아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의 이가봇이라 짓고 애통하며 죽었습니다. 언약궤까지 빼앗겼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애통해야 할 패배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였을 뿐 아니라 언약궤까지 빼앗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정도로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크고 중하였는지를 거기서 알려주십니다. 가장 큰 언약 저주의 심판이 이것이었습니다. 언약궤가 빼앗기는 것. 그런데 그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패배가 오히려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원수 같은 죄인들에게 잡히시고 포로처럼 끌려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십니다. 마치 그 죄가 크고 중한 죄인처럼 가장 더럽고 부정한 죄인처럼 너무나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패배를 당하시고 죽음까지 경험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죄인들을 다 멸하셔야 마땅한 그 하나님이 완전히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가장 창피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시는 겁니다. 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중하고 심각했기 때문. 그렇게 하셔야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 주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만 여러분과 저를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실 수 있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죄인들 그냥 다 진멸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의 심판을 대신 가져가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길까지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 세상은 이런 복음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왜 잡혀가서 죽으셔야 하느냐? 왜 언약궤가 빼앗겨 포로처럼 끌려가야 하느냐? 그냥 권능으로 다 쳐부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저 크신 권능을 행사하셔서 세상적으로 승리를 가져다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처럼 자기 백성들에게 세상 축복과 영광을 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죄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까지 우상처럼 섬기는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 복음이 미련하고 거리끼는 겁니다. 힘도 없이 죄인들에게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 솔직히 말하면 별로 믿고 싶은 하나님 아닙니다. 큰 권능을 행사하며 아, 이 세상을 주는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이어야 믿을 만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은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요. 믿고 싶지 않은 것이지만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이 세상 것을 주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어디에서 봐요? 십자가에서 보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권능을 보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그 십자가에서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승리, 우리의 영광도 이 십자가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승리와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약해졌을 그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하여 전혀 소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하여지듯이 우리가 가장 약할 그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장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비결입니다. 삶의 비밀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형제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을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족하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강함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에 우리 성도의 힘, 성도의 인내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성찬상에 우리가 누릴 승리의 영광,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 흘리시기까지의 순종으로 내어주신 모든 축복과 영광과 권능과 사랑과 은혜 성찬상에 나와 맛보시고 우리 예수님과 천국교제 나누시며 예수님의 강함으로 채워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 십자가 영광과 승리로 우리들을 더욱 채워주셔서 천국 가는 날까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여 천국 영광에 이르는 우리 온 성도들로 굳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로 가신 주님,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앉으신 채로 찬송가 285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